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심.
예, 하나님의 원래 마음. 원래 마음. 원래 마음을 잘 모르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될 수 있고 시험도 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법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그러니까 훈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번 매를 든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매를 들면 어떻게 되죠? 예,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법대로 집에서 매를 들었는데 여지껏 살아있습니다. 그때 매 맞을 때 이 아이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하고 또 서운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성경은 14절에 보면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부모의 본심입니다. 매 맞는 아이, 매가 아파서 때리는 부모가 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본심은 자식이 아픈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본심은 매를 통하여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본심입니다.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징계 자체가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징계가 우리의 삶에 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통과 슬픔일지라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어느 한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징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단순한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당하는 모든 것이 징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시련과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징계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30절 다 함께 시작.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을 지어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갖다 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것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당하라. 누가 때리냐면은 이 본문의 말씀 볼 것 같으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해서 나라가 때리고 있습니다. 왜 때립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뭐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주위의 조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매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유다 나라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라는 겁니다. 그거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징계는 약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고 있기 때문에 왜 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에 죄악된 방법으로 살고 가장 큰 죄인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소원을 위해 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소원을 성경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데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 물론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섬길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섬길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것으로 재물로 하나님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수욕, 수치스러움, 모욕, 그것을 다 당하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실까요? 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다 함께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그 아들을 버릇없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시는데 그 목적이 다음 절입니다. 31절 우리 다 함께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데 그거 다 받아라.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택한 자녀가 더러워졌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씻기를 원하십니다.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기능은 씻기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기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후렴은 어떻게 됩니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아주 단순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빨래의 입장에서 옛날에는 빨래를 어떻게 빨았습니까? 무엇으로 빨았습니까? 네, 방망이. 무슨 방망이? 빨래방망이. 빨래방망이로 내려칩니다. 우리 빨래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 내리치면 빨래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빨래가 깨끗하게 됩니다. 빨래방망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예를 듭니다. 요새는 빨래, 더러운 빨래를 어디다 빱니까? 세탁기. 그것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빨래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리저리 돌립니다. 막 돌리고 비눗물 나오고 어지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빨래 입장에서는. 그러나 빨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옷이 깨끗해집니다. 징계는 힘이 들지만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행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행실을 옷으로 비유합니다. 이 옷으로 비유하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참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천국에 들어갈 권세,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공로가 아닙니다. 깨끗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깨끗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품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죄로 물든 백성을 징계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스쳐 시게 하였느니라. 그가, 여기서 그가는 천사입니다. 나더러,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뜻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더러 말하기를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제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어떻게?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였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엄마가 어린 자녀를 잘못하면 혼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웁니다. 대부분 울더라고요. 대부분 울죠. 아파서도 울고 또 왜 울까요? 예,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나를 때리다니, 엄마가 나를 때리다니. 서러워서 우는 겁니다. 서러워서 울고 막 눈물이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엄마는 측은해서 야단치건 야단치지만은 측은해서 꼭 안아줍니다. 어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안아주기도 하고 어떤 엄마는 울다가 잠든 아이의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을 닦아주고 회초리 자국이 난 그곳을 어루만지면서 함께 마음 아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였지만 그것이 또 마음이 아파서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보듬어주는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징계하시지만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저가 비록 근심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저가 비록 근심께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근심과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신다면 좋은 분이 아닐 수가 있죠. 우리를 슬프게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만 하는 것이, 근심케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징계했지만 원래 하나님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참 복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시 품어주시는 모습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57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징계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때는 때리시기도 하지만 얼굴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또 그렇게 고독할까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가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근심케 하시나 그러나 끝까지 근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다 이루어질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히 근심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근심, 근심. 여러분 근심 해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근심의 뭐죠? 근심의 달인이죠. 네. 근심은 참 잘해요. 배우지도 않는데도 근심의 달인입니다. 근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텐데, 근심에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자기의 이기적 욕망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안타깝게 여기고 막 그러는 거. 그게 세상 근심입니다. 또 하나 근심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영적 근심이라고 합니다. 세상 근심에 반대되는 영적 근심.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 것을 내가 근심하며 슬퍼하는 것이 영적 근심입니다. 여러분, 영적 근심의 달인 정도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 근심은 달인인데 영적 근심에는 아직 수준이 좀 부족한 것 같죠. 근데 영적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날, 수요일날 우리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인 근심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함께 한번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울을 뜻합니다. 바울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을 시킨 일을 하나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엄청나게 강한 말로 책망을 했습니다. 아주 세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너무 혹독한 아주 강력한 책망을 듣고, 그런데 그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 그것이 기쁜데 그것이 근심하게 된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도리어 너희가 그 근심으로 뭡니까?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책망을 그저 근심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근심을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설교는 축복의 말씀도 하지만은 꼭 대언하는 말씀 중에는 책망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근심할 때, 아,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근심하는 것. 이러한 근심에도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심하다가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는 근심을 우리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빨간 글씨 다음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은 내 욕심대로 하는 근심이지만 영적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세상 근심의 달인인데 세상 근심 싹 끊읍시다. 자, 세상 근심 어떻게 끊어요? 예, 말로만 하지 말고 칼로 합시다. 세상 근심 어떻게 끊어요? 아니, 손으로 좀 하라니까. 손으로. 세상 근심 어떻게 끊어요? 세상 근심은 초청하지도 않은데도 자꾸 와요. 마음으로도 오고 생각으로도 오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 근심아 싹 물러가라.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이 거룩한 근심. 이러한 근심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러한 영적인 인지가 생겼을 때에는 회개하면 됩니다. 집나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진한 재산 다 도로 갚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저 갚을 수도 없어요.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돌아오기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돈 다 갚아라. 그러셨습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러워지고 아픈 상처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엄마한테 혼나고 울면서 딸은 아줌마 품에 안기는 아이는 똑똑한 아이가 아닙니다. 엄마한테 혼나고 울면서 누구 품에? 그래도 엄마 품에 안기는 아이가 진짜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울고 다른 아줌마한테 가서 엄마처럼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호세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지옥이 저쪽에 있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참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방향만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나 있는 데까지 오시는 줄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내가 나의 공로로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할지라도 순간의 실수로 돌았으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삶 속에 우리의 근심 요소가 우리가 잘 또 생각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징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여간 여러 저러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 근심의 짐도 벗겨주시고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징계인가 시련인가 따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먼저 방향을 바꿉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은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신앙에 아주 유익합니다. 저희 아버님 나길문 장로님이신데 아들인 어렸을 때 제가 아프면은 몸살 나서 아프면은 저희 아버지는 혹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근심을 하십니다. 제가 아픈데.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정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감기약 먹고 나왔습니다. 내가 몸살 난 것은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심하게 뛰어놀다가 땀이 났는데 그냥 선뜻해갖고서 몸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픈 거는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삶 속에서 근심되는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시지만 당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의 어렸을 때 인식 속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제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에 영적인 근심을 하는 모습이 어린 저에게도 읽혀졌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 이렇게 우리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adjustment 조정하는 겁니다. 수정하는 겁니다. 울고불고 잘못했습니다. 이건 후회하는 것이고 그것도 훌륭해요. 그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없어도 좋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조금 틀렸다 그러면 어드저스트면 어떻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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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없어도 돼요. 수정하면 됩니다. 내 가는 길이 아 조금 정도에서 벗어났다 핸들 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합시다.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죄 지은 것도 아, 그럴 수 있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이 조금 어긋났다 생각이 될 때는 회개, 어드저스트먼트, 조정, 수정.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회개가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 우리를 더욱 당신께 가까이 하시려는 아버지의 속뜻.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품게 하고 싶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회개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고생하며 근심하게 우리의 삶이 고생과 근심이 많죠. 그러나 그것이 본심이 아니고 징계일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뜻. 집 나간 그 아들, 둘째 아들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래 한번 나가봐라. 나가봐서 한번 시컷 고생하라.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저기서 보이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모습. 우리의 삶이 방향이 어드저스트먼트 조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공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제가 주부에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 잘 분석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복주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당신께서 직접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나 또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자신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나를 무엇하며? 경외함. 이 경외함의 마음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그다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나를 떠나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좀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안 떠나 하고 당신이 자기가 직접 약속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우리가 떠날까봐 이렇게 마음 하나를 딱 집어넣으셨는데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는 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쁨으로 주십니다. 왔냐? 왔으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심으리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 축복과 약속의 땅, 그 천국을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왔으니까 할 수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기쁨으로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떠났더라 할지라도 다시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쁨으로 복을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본심은 아들이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가지고 간 돈으로 사업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억합시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주를 가까이 하고,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은 수시로 오죠. 그때, 그럴 때 더욱 주를 가까이 합시다. 그때 나에게 주려고 한 그 복이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갑시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실제적인 상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쁨과 정성으로 내려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유다 백성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저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들을 징계하였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우리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회개를 하여 몸과 마음과 삶에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것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오늘 저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에 충만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점점 시력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하나님이 더욱더 밝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온 저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